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지원한 벨라루스 정권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수십 곳을 무더기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러시아군과 관련 물자 조달에 기여한 기관 9곳과 개인 5명의 조직망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중 6곳을 자체 산업보안국 제재 명단에 추가했고 법무부는 미국의 민감한 군사기술 불법 수출 모의 혐의로 이 조직망의 수장인 벨기에 출신 사업가 한스 데 지테레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조달에 관여하는 조직망들을 밝혀내고 와해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에 전념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정권에 기여한 19개의 개인과 기관도 이날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루카셴코 대통령 일가의 재정적 풍요와 민주사회에 대한 탄압,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전쟁 공모 등에 기여한 11개의 기관과 개인 8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멕시코 방문길에 기자들에게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지원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패배했을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스웨덴이 어제 양국 간 국방협력협정에 서명했다고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팔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협정이 양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다자안보 활동에서 상호협력을 촉진하며 대서양 안보를 함께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협정은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이전과 이후에도 차질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향후 나토 가입 첫날부터 나토에 대한 안보 제공국이 될 것이며 나토는 스웨덴의 합류를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국방협력협정을 통해 미군 병력의 법적 지위와 배치 지역에 대한 접근, 군용물자의 사전 배치 등 스웨덴 내 미군 운용을 위한 조건들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군 해상 초계기가 오늘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국 해군 7함대가 밝혔습니다. 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한 대가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이 같은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항행권과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함대는 또한 이날 비행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을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10월과 7월 그리고 4월에도 타이완 해협의 국제 공역에 같은 기종의 해상 초계기를 보낸 바 있습니다. P-8A 해상 초계기는 하품 대함미사일과 어뢰 등을 무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군 동부정구는 전투기가 발진해 미군 항공기 출현에 대응했다면서 미군 해상 초계기 이번 비행을 공개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동부전구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영내 평화 안정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이 자국 영토의 일부이며 타이완 해협 역시 자신들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타이완은 이곳이 국제수로라는 입장입니다. 하마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주요 도시 칸 유니스의 중심부로 진격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일시 휴전 종료 이후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 북부에서 남부로 공세를 전환한 이스라엘군은 전날 칸 유니스를 포위한 데 이어 이날 군용기의 지원을 받아 하마스와 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번 전투는 가자지구 지상작전이 개시된 이후 가장 격렬한 것이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사망한 자국군 2명을 포함해 지상작전 이후 총 83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정권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3건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3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특사가 탈북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북정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까지 함경도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평안도, 오후부터 함경도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8도, 청진도 같은 날씨에 낮 최고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정권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 3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는 4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등을 다룬 제1위원회 결의안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스리랑카의 피터 모한 피에리스 유엔 총회 부의장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를 표결에 붙여 이 결의가 찬성 18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81, against 1, abstentions 4.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대거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찬성표를 던지면서 북한은 반대 입장을 밝힌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유엔 총회가 채택한 이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방식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독려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채택된 또 다른 북한 관련 결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 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 조약 및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안전 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이 결의는 찬성 148표를 얻었고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러시아 등 7개국은 반대표를 행사한 나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는 찬성 133, 반대 26, 기권 25표로 통과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축과 군비 통제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10월 핵과 대량 살상무기, 화학무기 등에 관한 주제별 토의를 진행해 여러 건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0월 3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폐기 의무를 명시한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My delegation voted against those draft resolutions as they seriously distort the nature of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김 서기관은 우리 대표단은 이들 결의안 초안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며 여러 차례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는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에 대한 핵 위협과 협박을 일삼는 미국의 지속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정세 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의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3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 고위관리 2명과 기관 한 곳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등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2026년 12월 8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 결정기구인 EU 이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에 따라 67명의 개인과 20곳의 기관에 계속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유럽연합의 인권 제재 대상자들은 개인 10명, 기관 15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시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러시아 야당 인사들의 인권을 침해한 러시아 개인과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인권 침해에 가담한 개인과 기관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북한의 경우 2021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에 대한 제재가 연장됐습니다. 제재 대상은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영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U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EU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2020년 12월 국제인권제재 체제를 채택하고 이듬해 3월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에 개인과 단체 등을 처음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유는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정치적 반대와 체제 전복을 위한 해외 정보 유입, 체제와 수뇌부에 대한 모든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색출해 제압하는 북한의 억압적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의 수장인 정경택은 고문과 다른 잔인한 반인륜적 또는 모멸적 처우와 처벌, 비사법적 처형과 살인, 강제 실종,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에 만연된 강제노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당시 수장을 맡았던 사회 안전성에 대해서는 북한을 불법적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 안전성은 교화국을 통해 수감자들에게 고의적 굶주림, 반인륜적 처우를 하는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내 구금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검찰소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인권 제재와 별도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한 이들에 대해서도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정경택은 유럽연합의 제재 부과 이후 총적치 국장으로, 리영길은 국방상으로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5일 북한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연례 EU 비확산 군축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유럽과 세계의 안보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잔인한 침략 전쟁이 유럽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기존의 비확산과 군축 합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어 러시아만 도전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있다며 가자 사태와 같은 지역적 갈등과 위기, 이란, 북한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훼손을 더 더하고 양극화를 심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EU가 중국과는 관여하는 한편 중국의 핵무기 증강과 불투명한 행동에 대해선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자 체제를 함께 보존하기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에게 힘을 합칠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는 북한 정권이 위성 발사의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우주조약보다 상위법이라고 앤드류 치텀 전 유엔 법무사무국 법률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글로벌정책 수석고문을 맡고 있는 치텀 전 보좌관은 5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주개발을 금지한 것은 북한이 이를 위협적 행동에 악용할 의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치텀 전 보좌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이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유엔 안보리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우주개발 권리는 유엔 우주조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같은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정당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Well, they can make the argument. I think they're wrong. I think that basically we can
북한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두 가지 논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주조약 당사자란 점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섯 개의 우주법 조약 중 두 번째 조약으로 관할권과 통제를 명시한 등록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1927년에 발효된 우주조약에 따르면 우주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영역이며 인류를 위한 우주탐사에 국가별 제한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약은 매우 명확하고 기초적이죠. 이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우주를 탐사하고 궤도에 물체를 배치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공간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2009년 우주조약 가입 이후 북한은 체제 내에서 많은 자유를 누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주개발 부문에서 국제관계의 다른 영역이나 국제법의 다른 영역과 다른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등록협약에 가입했고 과거 두 번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의 등록을 요구하는 유엔 우주조약에 따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찰위성이라는 것만으로 국제규범이나 국제법 자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찰위성의 사용은 국가가 허용하는 행위의 일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국가들 사이의 관행입니다. 따라서 전체 맥락을 보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제재 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모두 무효화됩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유엔 협약의 회원국입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권한에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탄도미사일은 대량 살상 무기용이든 우주 궤도 발사를 위한 것이든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이후로 북한이 핵무기 기술과 함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 체제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재 체제가 명백히 제안하고 요구하는 것은 모호하지 않으며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조약 협약국으로서 갖는 우주개발 권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국제법이 더 우선한다고 봐야 할까요?
The binding authority of the Security Council which designates something a violation of peace and security would override
안보리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권한은 우주조약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우주조약은 국가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가 한 국가의 행동을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해 거부권 없이 9개 회원국의 표결로 그것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상위 규정은 없습니다. 안보리는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 없이 만장일치로 대북결의를 채택했고 2017년에는 이를 강화했습니다. 국가는 자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하나의 주권을 갖고 있죠. 그러나 안보리에 관한 유엔 헌장 7장은 안보리가 그런 국가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실증주의 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에서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했지만 위성 발사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I don't think so. I mean, I think they're God bless them for doing all they can. I think it's very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우주 탐사에 쓰이는 기술은 똑같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의 견해가 있었고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 분석의 기본 원칙인 평이한 언어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북한은 최초 제재의 목적이 대량 살상 무기 실험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읽은 결의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문구를 보면 그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구 하나가 있고 없고는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의의 문구를 좀 더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I think they could. I mean, I think that they could make the resolution more clear to be a
결의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북 결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읽어보면 명확한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과거 위성 발사에 대한 우려를 포함시킨 맥락을 제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안보리가 지난해 추가 제재를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유럽, 영국, 프랑스 사이의 교착 상황으로 인해 안보리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결의 문구를 더 명확히 수정해도 나쁘지 않겠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의 위성 발사가 제재에 의해 금지된다는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지난 2016년 유엔 결의 2270호는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해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개발에 대한 제재에 가장 가까운 동맹인 두 나라가 동참했다는 사실이 북한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at the 2016 votes and the previous votes where there was no veto, even if they had abstained.
2016년 결의뿐 아니라 그 이전 채택된 결의에서도 기권을 했을지언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대국들이 이 제도에 만장일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전체 체제가 계속 강화됐고 2016년 이후부터 한동안 견고하게 이행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연일 미국과 한국을 이중 기준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개발을 하면서 왜 자신들은 안 되느냐는 주장인데요. 이중 기준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are double standards.
국제사회 현실에서는 이중잣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의 기본 구조의 일부로서 이중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체 대북 제재의 근간이 되는 핵 비확산 체제 자체가 사실상 이중 기준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191개 나라, 전 세계 대다수는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이중 기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부터 일부 국가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데 동의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국제조약의 핵 비확산 규범이 허용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이중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That's true. I mean, that's absolutely what I said before about the
국제사회가 정찰위성의 사용을 현대 국가 기술의 일반적인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죠. 표적 암살에 사용하거나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그것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의 경우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북한 스스로가 밝힌 대로 침략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핵전쟁을 위협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북한이 기술을 보유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국제 규범이나 국제법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평범한 칼이 범죄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처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시험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위반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hey can strengthen enforcement of the existing sanctions regime as a first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기존 제재 체제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재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여 개가 넘는 기관과 개인이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등 제재 체제 위반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와 조사도 계속되고 있죠. 무역 금수 조치와 기타 금융 제재도 수반됩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재 체제의 집행을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자금 조달과 수입을 계속 허용하는 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첫 번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엔 차원을 넘어 미국과 한국 등의 양자적 억지 전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유엔의 관점에서 볼 때 회원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 제재에 대한 우회를 막기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집행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실제 어떻게 제재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제재는 집행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불량 국가들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분열되면서 합의는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리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죠.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지만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앤드류 칠턴 전 유엔 법무사무국 법률보좌관으로부터 북한 정권의 위성발사에 대한 정당성 또 이중기준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습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딸 주혜가 공식 석상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데 대해 딸을 지속해서 부각하는 건 북한이 처한 어려움 속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외공관 연쇄 철수, 만성적인 식량난, 탈북민 증가 등 북한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 비무장지대 GP 복원, 판문점 무장화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이런 내부적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한국의 자의적 조치에 대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추가적인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3개월 새 20번째 선박인데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운송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 정박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에 중국 전용 부두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5일 위성사진에는 부두에 밀착한 길이 110m 선박이 보입니다. 전날인 4일 위성사진에선 부두가 텅 비어있던 점으로 볼 때 4일 위성사진 촬영 시점 이후 혹은 5일 정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두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파란색 물체가 약 150m 길이로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 북한 전용 부두에선 선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일까지 비어있던 부두 야적장에 파란색 물체, 즉 컨테이너가 놓여 조만간 또 다른 선박이 이를 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진항에는 총 3개의 부두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북쪽에 있는 부두는 중국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와 남쪽의 부두는 각각 북한과 러시아 전용으로 알려졌습니다. BOE는 백악관이 라진항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이후 북한과 중국 전용 부두에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19척의 선박이 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더하면 지난 3개월여 동안 라진항에서 발견된 대형 선박은 모두 20척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할 당시 북한에서 무기를 선적한 선박이 러시아 선적의 앙가라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길이 약 125m인 앙가라호는 약 600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진항을 출입한 화물선이 대부분 앙가라호와 유사한 크기인 점으로 볼 때 이들 선박이 지난 19차례의 운항 동안 최대 11,400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날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라진항에서 선박과 컨테이너가 지속적으로 포착된다는 BOE의 이메일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달 16일 유엔 총회 제1변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러시아도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러 사이의 양자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전문가들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각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센터의 마크 그린 대표는 5일 3국 지도자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전례 없는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는 향후 수년간 3국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 탄자니아 대사와 사산 하원 의원을 역임한 그린 대표는 이날 미한일 3국 관계를 주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협력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Leaders of these three countries hosted an unprecedented trilateral summit at Camp David. It was aimed at initiating new platforms that can empower strength.
그린 대표는 이어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만남과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일시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며 좀 더 흥미진진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빛나는 촛불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3국 협력은 3국 모두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동남아,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필리핀 등 대사와 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한 존 네그로폰테 전 국가정보국장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정말 큰 진전이라며 단순히 3국 협력의 점진적인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큰 진전이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공동협력에 대한 큰 포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그로폰테 전 국장은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경제협력 증진은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며 수십 년 전과 달리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롭고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tatement today, the joint statement, and it really is an extraordinary document, and it really is a big reach. This is not just.
게니치로 사사의 전 주미 일본 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3국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계 속에서 미지의 바다를 함께 항해할 수 있도록 3국 관계를 심화시키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계,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of all these findings is that we need to deepen and institutionalize our trilateral relations so our three countries.
사사의 전 대사는 특히 정권 교체로 각국 간 협력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사의 전 대사는 우리는 정치적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 너무나 많은 기회와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을 목도해 왔다면서 악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아시아의 극도로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한 뜻을 같이 하는 우리 3국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서 자유와 민주, 원칙을 대표하는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3국이 평화를 위한 의제를 설정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seen so much momentum lost and so many initiatives set aside through changes in political leadership.
김성환 전 한국 외교장관은 3국 간 협력이 3국의 이익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익과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또 3국 협력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옹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3국 협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회의에서 우리가 참여해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실무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strongly believe that cooperation among our three countries would benefit not only the interests of the three countries, but the interests and cooperation of the Indo-Pacific.
김 전 장관은 사사의 대사도 지적했듯 우리는 과거 합의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며 국내 정치 상황이 바뀌거나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국내 정치 상황 변화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이 예정돼 있어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이미 합의했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3국 협력 사무국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해서 3국 협력을 조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s Ambassador Sasai also pointed out, in the past we experienced that the agreed system didn't work so well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domestic.
전문가들은 3국이 경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민간 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공급망은 민간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3국 정부가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조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책임규명 증진 방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내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엘리자벳 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진전시킬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살먼 보고관이 내년 3월에 열릴 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정기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차기 보고서에서 반인도 범죄를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조치의 진전 상황과 책임규명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인권기구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유엔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생존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세 가지 공통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처를 했는지, 추후 책임 규명 증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어떤 권고가 책임 규명 조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의견서 제출 마감 시한은 이달 29일입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앞서 지난 10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위한 경로를 논의하고 개발하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사법적, 비사법적 책임규명 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해 줬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지난달 VOA에 보낸 입장문에서 COI 보고서의 세부사항이 잊히거나 무시될 위험이 있다며 우리가 제시한 보고서의 많은 권고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최대한 많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2014년 COI 보고서는 유엔의 북한인권 침해 조사와 임무는 특히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임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탈북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4일 탈북민의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안팎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irs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work in close partnership with our allies.
터너 특사는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2024 북한 인권 하와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동맹국, 특히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계속해서 조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계속할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의 구체적인 변화를 압박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A fourth priority is supporting the North Korean refugee community, particularly by calling on the PRC.
터너 특사는 특히 중국과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탈북 난민 사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특히 강제 북송된 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비롯한 유엔 보고서와 수천 명의 탈북 난민 증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북중 국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으며 그 밖에 납북자 및 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We can and must multitask because DPRK human rights abuses are inextricably.
터너 특사는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며 북한 인권 유린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권 목표와 안보 목표를 추구하는 건 인권과 인도주의적 목표와 마찬가지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며 결국 이는 북한 주민의 복지와 존엄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 인권대사도 북한 인권과 핵 문제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most pressing and critical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이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북한의 도전은 핵 위협과 인권 문제라며 이런 문제는 김씨 왕조 통치의 지속이라는 북한 정권의 1차적이자 궁극적인 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위협은 본질적으로 자금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직결된다면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분리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문제 모두 평화에 대한 위협이자 반인도적 범죄로서 동시에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행동은 국제 인도주의 협약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action of China are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이어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여전히 중국에 구금돼 강제 송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사는 터너 특사와 중국의 강제 송환 중단 등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준비 중이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곧 이 성명을 발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와이주 의회는 이날 북한 인권 컨퍼런스 개최를 기념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로널드 코치 상원회장과 스콧 사이키 하원회장 등이 서명한 보고문은 하와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 정책을 대표하는 줄리 터너 대사와 이신화 대사가 호놀룰루에서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반면 북한 정부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도발과 불안정을 지속하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고문은 또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은 국제 규범에 위배된다며 이로 인해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 정부의 손에 의해 가혹한 처벌과 인권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동서센터와 호놀룰루 주재 한국 총영사관 등이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앞두고 열렸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호놀룰루를 방문해 북한의 가족을 둔 이산가족과 탈북민, 재미 한인사회 대표 및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 총회에서 북한인권 책임규명 관련 회의가 부대 행사로 열립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명하는 게 목표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22차 당사국 총회 기간 중 오는 7일 부대 행사로 북한 인권을 위한 창의적 책임규명 경로 모색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유인 주재 한국과 캐나다 대표부,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 네덜란드의 본부를 둔 국제법률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 한국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공동 주최합니다. 이들은 홍보 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서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차석 대사와 앨런 캐서 캐나다 외무부 법무 담당 차관보,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이 800명 이상의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공개 처형과 납치, 강제 실종 등에 대해 조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여성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가 동생과 탈북민들이 직면한 공경에 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행사 주최 관계자들은 이 행사가 단순히 목소리를 수렴하는 게 아니라 북한 인권 옹호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의와 책임규명 경로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이런 범죄들의 복잡한 매개 변수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 범죄를 규명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 관계자는 5일 비웨이에 북한이 ICC 당사국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 ICC 회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개선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자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성인 약 절반 이상은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주요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한국인의 65%, 일본인의 73%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는 5일 한국, 일본, 홍콩, 타이완 등 동아시아 4개국 성인의 위협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65%가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4분의 3이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인식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60%가 주요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73%의 응답자가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한국과 일본의 북핵 위협 인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과 홍콩의 경우 북한 위협 체감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타이완은 응답자의 33%, 홍콩은 27%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주요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 국민 대다수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성인의 76%, 타이완 66%, 한국 64%, 홍콩 48%가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자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동중국해에서 갈등이 고조되던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은 2013년 76%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은 일본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성인 10명 중 7명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꼽은 반면 한국에서는 10명 중 4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응답자의 25%, 홍콩에서는 17%가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성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6월에서 9월까지 실시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전국 어머니 대회를 개최한 것은 가정부터 체제 유지를 위한 기강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5일엔 김 위원장이 선정한 선물을 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회 첫날 개회사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다며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산주의적 미덕과 미풍이 지배적 풍조로 되게 하는 문제, 그리고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있다고 꼽았습니다. 4.1 폐막 연설에도 나선 김 위원장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라면 자식들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 속에서 의식적으로 단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선 아들, 딸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으며 가정을 혁명화할 수 없다고 체제 결속을 위한 어머니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961년 11월 제1차 어머니 대회를 시작으로 1998년 2차, 2005년 3차, 2012년 4차 대회를 가졌고 이번 5차 대회는 11년 만에 열린 겁니다. 4차 대회 때 기념 촬영에 그쳤던 김 위원장이 이번에 이틀 연속 참가해 개회사와 폐막 연설을 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정에서부터 체제 유지를 위한 기강을 잡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여성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 내부에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른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이달 말로 예고된 제8기, 제9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부 결속과 사회 통제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결속이나 사회적 통제를 가정 단위로 끌어내려서 최대한 사회적 내부 단속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이 어머니라는 상징성을 동원해 자신의 애민 지도자상을 강화하는 한편 자라나는 세대의 사상 이완을 막기 위해 어머니들의 사상 무장을 강조한 대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이번 대회는 수령 우상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부터 주력하고 있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 강화 차원에서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정점에 김 위원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행사였다는 게 김 박사의 분석입니다.
수령 우상화의 대표적인 계기가 이번 어머니 대회가 됐습니다. 전체주의 북한 사회 구조의 정점에 김정은이 이제 수령 어버이를 이제 받들어 모신다는 이게 이번 어머니 대회 키워드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직접 출생률 감소를 언급한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출생률 감소를 언급한 것은 이번 어머니 대회가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 북한에서 저출산 현상이 진행 중임을 암시한다며 특히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여성 경제학자인 김영희 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은 북한 여성들의 저출산 문제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맞물린 해묵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특히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부각됐고 북한 당국이 아이를 3명 이상 낳는 여성에게 모성 영웅 칭호를 부여하는 출산 장려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결혼해서 애 하나 낳으면 3명이 어떻게 먹고 살 거 아니야. 이러니까 결혼 못하죠. 그 다음에 또 결혼해봐야 옛날같이 무상치료 무료교육이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그러니 김정은으로서도 여기저기에서 지금 노동력이 소요가 되고 막 이런데 군대 보내려도 아마 사람이 없을걸요, 이제부터는.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북한 합계 출산율은 2014년 1.885명에서 올해 1.790명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 출산율은 통상 출산율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돼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경우 북한 경제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 박사는 또 출생률 감소는 미한일 등 주변국들과의 대립 격화로 북한의 안보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사병 징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이 문제가 통치 차원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거에 따르는 외부의 위협 요인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 주변국들의 경계와 제재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인구 부분이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위협인식을 상당 부분 갖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대회가 북한 내 어머니와 여성 역할을 강조해 김 위원장의 딸 주혜를 띄우려는 의도도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그 부분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나온 메시지로 그렇게까지 평가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까지 비어인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7년 12월 6일 핀란드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합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후 핀란드 의회는 민족 자결 원칙 하에 1917년 12월 6일 의회 결의를 통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혁명으로 국내 전국이 혼란했던 러시아는 1917년 12월 31일 핀란드를 독립국가로 승인했습니다. 핀란드는 1809년 러시아 내 대공국으로 자치령이 됐습니다. 1807년 나폴레옹의 대영국 전쟁 기간 중에 알렉산드르 러시아 황제는 틸시트 조약으로 나폴레옹과 세력 분할에 합의하고 그 후 러시아는 스웨덴과의 핀란드 전쟁을 통해서 핀란드를 정복하고 스웨덴이 하미나 조약으로 이를 수용합니다. 180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 대혁명 등의 영향을 받아 핀란드 국민은 우리는 스웨덴인이 아니다, 또 러시아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핀란드인이고 싶다라는 구호 아래 민족 자각운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후 핀란드 의회는 민족 자결 원칙 하에 1917년 12월 6일 의회 결의를 통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1921년 12월 6일 12세기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아온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확보합니다. 아일랜드는 기원전 4세기부터 국가의 형태를 지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1916년에 영국의 지배에 반발하는 폭동이 일어나고 독립공화국을 수립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1919년 1월 21일 아일랜드 국민의회의 성립으로 새로운 공화국의 독립이 재확인되고 영국과의 무장투쟁은 1921년까지 계속됐습니다. 1920년 영국의 새 법에 따라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로 양분돼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북아일랜드 6개 주는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조약에 따라 자치권을 인정받아 아일랜드 공화국 26개 주에서 분리되고 1921년 12월 6일 아일랜드가 독립합니다. 1925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영국 등 세 당사자 간의 조약에 따라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선이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현재 아일랜드 공화국은 아일랜드의 32개 주 가운데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6개 주를 제외한 26개 주를 관할하는 완전한 주권 독립국입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